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신약성경 78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값지고 중요한 것이죠. 나라의 3 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오늘은 이제 국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절대로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지금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나지가 않아요. 이 땅의 전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것에 대한 경계를 한 것이죠. 사탄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를 찾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서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깨어있어라 이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우리 한자 중에 쓰는 한자 중에 제가 앞에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 뒤에 해보세요. 지피지기면? 아시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승률을 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5, 6월 그 추천 도서를 이제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스크류테이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사탄인데요. 이게 이제 고참 사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참 워무드라고 하는 애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이 표현하는 원수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환자라고 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해요.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환자신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는 그러니까 환자들을 넘어뜨려라 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31가지의 편지글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이 책을 읽고서 너무 좋았고요. 다시 이제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영적 긴장감 있게 좀 장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걸고 넘어지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편지글 가운데 이제 15번째 편지의 내용의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요즘에 콘텐츠들이 너무나 좋아서 시간만 있으면 다 긁어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15번째 편지의 내용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스크루테이프의 15번째 편지는 인간의 관심을 영원과 현재에서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영원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주된 관심을 영원과 현재라는 두 가지 시점 모두에 집중시키려고 하는 반면 악마들은 인간들이 오직 이미 고정되어 버린 과거와 비현실적인 허상인 미래에만 갇혀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악마가 창조적 진화니 과학적 인본주의니 공산주의 같은 사상체계에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상들은 인간의 애착을 미래에 붙들어 놓기 때문이죠. 인간의 힘에 의한 진화, 진보, 유토피아 등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낙관으로 인해 현실의 불만을 품게 하고 영혼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게 합니다. 거의 모든 악은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과 야망은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악마들은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간들이 현재 제공되는 진정한 선물들을 미래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한갓 땔감으로 다 태워버릴 때를 최고로 기분이 좋아지는 때로 친다고 하죠. 그러니 악마들에게 쓸데없는 기쁨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재를 충실하게 살면서 동시에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슴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31가지의 글 편집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은 무리하게 하루에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편집글만 읽고 도대체 사탄의 전략이 뭔지를 깊이 묵상해야 이거를 우리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1분 30짜리 동영상을 보셨는데 대충 이해는 가지만은 사단의 전략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만큼 교묘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풀어드릴게요. 그 15번째 편지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원수가 인간들에게 바라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는 이미 알고 있겠지? 이제 원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원수는 인간들이 온통 두 가지 일에만 신경을 쓰며 살기를 바란다. 하나는 영혼 자체요. 다른 하나는 그 영혼이 시간과 접촉하는 무엇이요?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에 집중을 하고 계신데 사탄이 이걸 흔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는 우리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사탄들,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의무는 인간을 현재와 영혼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인간의 영혼을 과거로 보내든 미래로 보내든 상관없다. 하지만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하게 만드는 편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전략을 짜요. 여기 미래를 향하게 만드는 편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고상하게 들리는데 이것이 사탄의 트릭, 술수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글을 보여드릴게요. 미래야말로 온갖 시점 중에서 가장 덜 영원한 때이기 때문이다. 과거는 얼어붙어 있어서 원수를 다소 닮은 데가 있고 현재는 영원의 빛으로 온통 불타오르고 있다. 하지만 미래는 주목하세요. 온갖 상상 속에 unrealities, 실제하지 않은 허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미래에 관심을 갖게 하고 미래를 투자하게 하여 허상을 붙들게 하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하시면 고개를 끄덕이시면 제가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번째 글을 준비했습니다. 요컨대 미래는 인간이 온갖 가짜 미덕을 쌓기에 가장 좋은 처소이다. 그러니 인간들이 영원이나 현재에 가닿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문장인데요. 인간들이 무지개 끝을 찾아다니는 종족이 되도록 유도하거라. 전략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미래라는 재단에 바칠 땔감을 마련하느라 현재 주어지는 실제적인 선물들을 몽땅 태워버리게 만들란 말이다. 그러니까 미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현실 속에서 정직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탐욕의 어떤 그것들을 재물을 모아다가 다 땔감으로 만들어버리게 하라.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 빠지게 되면 제가 책을 읽고 난 두 가지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 버립니다. 첫 번째 현상은 미래에 일어나지 또 않을 일에 대해 사서 생각하고 사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미래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죠. 마음속에는 저 미국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미국이 저 북한을 또 치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중국이 또 일어날 거고 소련이 일어날 거고 그럼 우리 한국이 전쟁이 포화 속에 전쟁? 6.25 전쟁 겪으신 분 전쟁이라면 어떡하지? 내가 그래도 요 정도 벌어놓은 이 재물이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지금 병도 안 걸렸는데 내가 조금 늙으면 내가 병에 걸릴 텐데 그 병에 걸리면 내가 요양원에 가야 되고 요양원에 가 이게 어떡하지? 이게 어떤 증상이죠? 자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현실을 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증상이 있어요. 이런 거죠. 이 일만 성공하면 내가 주의 일 잘할 거야. 내가 이 돈만 모으면 내가 베풀며 살 거야. 내가 이 정도 직책에 올라가면 그때 신앙생활 잘할 거야. 내가 그때 헌신하고 노력하고 교사로 섬기고 구역장하고 그렇게 할 거야. 끊임없이 인간들은 탐욕과 야망으로 부풀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욕구는 어쩌면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탐욕과 야망에 붙들려서 그래, 내가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늘 미래의 꿈을 꾸게 살고 하면서 문제는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전략과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간파하시고요. 우리에게 솔루션, 해결책을 주십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28절을 여러분 읽어보시죠. 자,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오면은 뭐가 가까이 왔다? 봄이 왔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면은 농번기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여름을 준비하는 농부들의 손길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분별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의 지각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그 성경 갖고 계신 성경에 보면 그 관주에 이렇게 밑에 쭉 가면은 그 때라고 쓰여 있는 성경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든지 하나님의 때라든지 종말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라든지 이러한 것에 분별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주님이 이때 당시 사용했던 이 케이스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니엘서 9장 11장 12장에 계속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가 다니엘이 예언한 단어거든요.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자에 못할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 여기 가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스껍다, 구토가 난다, 역겹다, 토할 것 같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주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4세가 예루살렘에 침공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침범을 해서 거기에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돼지를 멱을 따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온 성전에 피를 발라버립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역겨운 일이었어요. 가증한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을 염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거든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뭐 하라는 겁니까?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AD 70년 주후 70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림 하나 봐주시죠. 네, 그림 준비했는데 여러분 왼쪽에 보면 저기 로마의 그 상징 그때 당시에 이게 독수리도 그때 당시 상징이었고 이 검은 독수리를 높이 들고서 로마의 백성들이 주변에를 정복전쟁을 치렀던 그 시대입니다. 이때 독수리 군기를 들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황제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일이 똑같이 반복되었던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얘기하셨던 그 얘기를 듣고서 분별하였던 사람들은 뭐 했겠어요? 산으로 도망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을 분별하고 기억하여 펠라 지역으로 도망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또다시 새롭게 새로운 나라를 했던 그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역사의 말씀 드렸고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전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국의 공화당이나 뭐 민주당이나 뭐 끈 앞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 돈 준 것도 없고. 그러나 제가 염려하고 제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권력의 맛을 본 자들이 이기적인 패권주의에 빼앗기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핵무기가 어떻고 뭐 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리더자가 극도의 이기적으로 패권주의로 흐르는 것은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무모한 자들을 학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 눈에 볼 때는 기도해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전쟁의 불씨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저 탄약고가 전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두렵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너희들은 뭐라고 분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은 갈수록 부와 가난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의 8.2%가 기아 상태에서 기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한 채 즉 하루에 한 끼 정도 겨우 때우는 인구가 6억 7,30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12명 중에 한 명은 기아에 허덕이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대 한쪽에서는 음식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버릴 게 막 버리고 성인병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에 걸리고 이게 가당치나 않은 세대 아닙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한 선지자의 내용이 기록이 있죠. 영적 기근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사랑이 없어서 기근인데 사랑이 왜 없어집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자기의 양심을 치지 않으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증한 일들이라고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가증한 것을 제가 묵상해봤어요. 참 희한한 것은 우리 민족이 종교성에 뛰어난 것은 좋은데 너무 마음을 쉽게 빼앗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인구 대비 거짓 선지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좀 줄었긴 했어요. 왜 줄었나 보니까 죽었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은 한 50명 정도가 된다. 50명이. 근데 기독교 사이비와 이단에 넘어간 이 교파가 이제 한 200교회로 추정이 되는데 이 통계상으로 200만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랄 숫자인데 200만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단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에 관련된 부모가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듭니다. 형제는요? 힘들어요. 자녀가 넘어갔어요? 부모가 뭐 살지 못합니다. 애가 막 가출을 하고 같이 막 공동체 생활하니까 자 그러면 한 사람이 넘어갔어요? 200만으로 평가됩니다. 거기에 곱하기 최소 4는 해야 사이비와 이단에 넘어간 이 가증한 이 기복신앙과 인간 우상화와 권력욕에 찌들은 사람들에게 마음과 정신이 팔린 자들이 이 땅에 천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천만이 힘든 상황입니다. 천만이.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성경의 지혜는 뭐죠? 피하셔야 합니다. 왜 피해야 됩니까? 마치 이 이단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뉘앙스는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와 같이 혹은 누룩과 같이 곰팡이와 같이 묻으면 전염돼요. 그러니까 피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료는? 아니 진료는 그 다음에 얘기하셔야죠. 진료는? 약은? 이단은? 목사에게 아, 목사들이 상대해야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일단 피하시라고요. 분별하시라고요.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의 삶에서의 가증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 몇 번이나 되뇌었던 말씀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앞서게 되면 위험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성공이나 집착이나 중독 증세나 이런 것이 왕노릇 하고 있다면 경계하셔야 하는 것이죠. 주님 뭐라고 얘기하죠? 산으로 도망해라. 이거는 비겁하게 숨으라는 뜻이 아니고 죄악의 자리, 미혹의 자리, 사탄이 유혹한 그 자리를 뭐하라? 떠나라는 얘기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지 말고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힘을 다하라. 그래서 주님이 1차적으로 그들에게 무기를 주시거든요. 이 31절을 큰 소리 읽고 아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자,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정도 아멘 해가지고 무기를 장착 안 됩니다.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어떤 영적 분위기를 안 가지면 청년들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고 그냥 대충 예배 드리면 청년들 본받아요. 여러분 자녀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내려가서 가만히 입 다물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속 뒤집어지지 않아요? 31절 다 같이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잘하셨어요. 이게 무슨 무기입니까? 영원이란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승부를 걸라고 하는 얘기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러한 흔들림이 있을 때 내 말을 기억해라.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살아내라.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성경이 많이 번역되어 있고 그렇게 성경에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묵상하거나 암송하는 일이 점점 사그라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사탄과 싸워 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근에 우리 형님이 형님 얘기할게요. 우리 형님이 이제 제가 이제 목사에 대한 인식을 하고 가끔 저보다 요즘에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독교 동영상이나 뭐 말씀 암송 구절이나 은혜 받은 걸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조금 불편한 게 항상 이렇게 사랑하는 동생 김영석 목사님 이러면서 존댓말을 해요. 참 불편해. 불편한데 그냥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제 받고 저도 답글을 하고 지난주에 저한테 보내준 동영상이 최근에 이제 그 순회 전도자라는 분이 계신데 이게 폴 워셔라고 하는 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신 분이 계십니다. 그 폴 워셔가 세계 교회에 대한 열 가지 기소장 이래가지고 열 가지 기소에 대한 강의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제가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한 세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기소하셨나 했더니 첫 번째 기소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부인을 기소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성경에는 생명이 있다고, 입으로는 성경은 위대하다고, 입으로는 성경은 영원하다 하면서 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기독교의 전도나 혹은 상담이나 할 때 심리학, 사회학, 마케팅 이런 것들 잡다한 것들을 사용해서 성경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소합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올해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좀 결정을 해주셔서 연구월과 안식월을 이제 좀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마음속에 뭐 목회자가 뭐 쉰다고 해서 쉰만 갔겠어요. 내년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6년의 프로그램과 커리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 6년 동안에 온 성도들이 말씀의 터 위에 다시 인생을 세우자. 이거를 제가 준비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사실 이 광고는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제가 7월과 8월에 안식월과 연구월로 두 달을 좀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 강조하십니다. 오늘 보시면 자 3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막연한 미래에 대하여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주님의 관심이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한다. 깨어있으라. 막연한 미래에 땔감으로 주지 말고 현실에 깨어있어라. 이 깨어있어라는 걸 제가 좀 더 강조해 볼게요. 화면을 보세요. 이거는 현재 명령법 동사로 쓰였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다음 글 보여주세요. 뭐 헬라어 이런 거 뭐 몰라셔도 됩니다. 이거는 깨어있어라고 하는 거는 정신 차리다, 주의하다, 살아있다는 뜻으로서 예수님이 파루시아, 예수님의 나라를 파루시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뭐해라? 항상 깨어있어라. 자, 사탄이 뭘 전략을 했다고요? 악마의 전략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타임머신에 태워가지고 저 미래에 갖다 두게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게 하고 오늘을 영적 잠의 상태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되겠지.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막연한 현실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막 준비하면서 땔감들을 잔뜩 쌓아가지고 여러분의 탐욕과 이 탐심으로 막 그것들을 긁어모으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다 땔감이 된다, 땔감이. 깨어있으라는 게 뭘까요? 주님께서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3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여기 보면 주님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이거는 뭐 따로 국밥이 아니고요. 같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첫 번째 누가 등장하죠? 종이 등장합니다. 종에게는 사물을 맡기셨다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종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분복, 목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맡아라. 너희들에게 위임한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했을지라도 땅은 너희들에게 위임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사명자고 모두가 부름받은 자고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사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입니다. 문지기에게는 뭐하라고 했습니까? 깨어있으라 했는데 문지기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나 설교 안 할게요. 문지기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문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도둑은 못 들어오게 하고 예수님이 주님이 얘기해서 들어올 사람 들어오게 그러니까 깨워서 그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 여기에는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주님이 주신 일상의 업무에 성실히 해야 되지만 그 업무만 너무 몰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주님이 오시랄 만을 기다리고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 10년 후에 주님 오시니까 야 우리 함께 모여 살자. 자 미래를 준비하자. 겉으로는 준비하는 것 같은데 현실을 무시한다고요. 함께 모여 살면서 주님이 어떻게 니네들끼리 모여 살라 했습니까? 교회가 지역 가정을 살리면서 가정이 회복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라 했지.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요즘에 제 전략을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끝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문장을 요약해서 내가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즘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애를 낳기 위해서. 자, 요 종과 문지기의 마음 자세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되 마음은 늘 문지기처럼 문밖 주님의 재림을 향해 모아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종과 문지기의 상호 보완적 관계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하나 드릴 때 한 주간 동안에 속상한 일이 많이 있으셨죠? 또 묶여 있거나 좀 복대기가 치거나 아 이거 뭐 왜 이래? 막 이런 적 있으셨죠? 따라합시다. 주님이 다 아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곧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신원을 주께만 의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치료가 돼요. 자, 오늘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마지막 권면인데 35절입니다. 자, 시작.
으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가지고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타국에 떠나거나 여행을 가서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 공항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그 사람 빨리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 속히 오십시오.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드렸지만 저도 이제 죽음을 준비할 나이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유언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존재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벅찬 가슴으로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죠.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고. 자, 두 번째 결정입니다. 36절 보세요. 자, 시작.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했습니다. 여기 홀연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불시에 갑작스럽게 올 테니까 깨어있음과 반대말을 주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자지 않도록 조심해라 했습니다. 잔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주님의 재림은 위기도 없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자꾸 미래에 대해서 아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이 나중에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나중에 일되면 뭐가 좀 되면은 뭐 베풀어야지, 나중에 자꾸 미래에 대해서 뭔가 허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잠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미래에 사랑할 거야, 미래에 헌신할 거야, 미래에 투자할 거야, 그것은 다 잠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동양설화 중에 그 야명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야명조라는 것은 뭐 실존의 새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야명조는 이렇게 운다고 합니다. 집지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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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운다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낮에는 막 따스한 햇살 속에서 막 날아다니는데 저녁이 되니까 추우니까 아 내가 내일은 집져야 되겠다 그래서 집지으리 집지으리 또 아침이 밝았어요. 아 햇볕을 때니까 아 따사롭다 그리고 또 막 놀다가 저녁 되면 집지으리 집지으리 하다가 죽는답니다. 그냥 한 것 하나도 없이. 사명자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죠. 오늘을 사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잠잔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영적 만성 피로와 무감각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뭐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해도 그냥 대충 하고 뭐 기도해도 그냥 주님께 그냥 김치 깊이 삭인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겉절이로 그냥 하나님께 탁 드리고 영적 무감각을 잠잔다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불통이 되면 어렵습니다. 인생이. 와이파이에 5개의 이 전자파가 있잖아요. 산이나 어딘 데 가면은 와이파이가 이렇게 터지지가 않아가지고 하나가 깐딱깐딱하는 거, 그것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도 소통이 안 된다. 이거는 배터리가 다 소진되어진 상태 속에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을 잔다. 여러분 만성피로에서 벗어나는 다섯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말씀 묵상에 도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세운기도를 세운 이유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한 주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하는 세운기도를 드렸는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힘을 다해서 모으셔서 기도의 자리로 오셔서 충전하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주중에 찬양의 입술을 회복하셔야 돼요. 찬양의 입술을. 물론 세상 노래나 뽕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노래도 하지만 그 중간중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마지막은 섬김의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충전이 되더라고요. 희한한 원리 아닙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더 힘이 나는 거잖아요. 마지막은 경건서적을 다시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드렸어요. 한 챕터씩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 다시금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명자로 거듭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 예수 다시 올 때 두 팔 벌려 주를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리함으로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주의 품에 안기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